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10일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북동부 하르키우에 지상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7km가량 떨어진 보우찬스크에 러시아군이 유도폭탄과 포격을 가했다면서 이 지역에 증원군을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오전 5시경 장갑 차량들의 엄호에 아군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신호가 있었다면서 공격은 격퇴했지만 다양한 강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주자나 차프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이곳에 러시아군이 증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로 진격함에 따라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오데사 등지에서 전개되어 온 전쟁에 새 전선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전술핵무기 관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자신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벨라루스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공포스러운 무기지만 그것은 무기이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핵 재앙에 가까워져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태평양 지역으로 긴장 고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술핵 운용 연합훈련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국들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대응을 예고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벨라루스 영토를 활용했으며 지난해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에 자국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오르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치를 양국 관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을 황금빛 단계로 이끌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도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토대로 원자력 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또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한 축이라면서 헝가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함께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뒤 총 18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유럽을 방문한 시 주석은 프랑스와 세르비아에 이어 헝가리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납북자 가족단체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직접 고위급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도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일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13세 때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동생 요코다 타쿠야 씨와 1살 때 어머니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 등은 지난달 30일 미 정부 관리들을 만나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자국민 최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에 12명도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 중 8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해당 계좌 270여 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을 일축하고 회원국들과 협력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0여 개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북한 해커가 탈취한 자금이 약 4년 만에 미국 국고로 귀속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8일 해당 계좌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미국 연방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피고의 자산에 대한 몰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켈리 판사는 지난 3월 146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두 달이 지난 이날 남아있던 280개 계좌 소송권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이날 몰수 판결이 내려진 계좌는 당초 280개에서 한 개가 줄어든 279개입니다. 문제의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80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앞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계좌가 드러나 몰수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미화 약 4,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 2천 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 수사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몰수된 279개 계좌도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켈리 판사는 의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설립한 전문가 패널은 2019년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일련의 해킹 사건이 북한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번 사건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 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정에 정기적으로 침투한다며 이후 정교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법정화폐로 전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금이 불법으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주소 상당수는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다른 거래소 두 곳을 해킹할 때 이용한 것과 일치했다는 검찰의 의견도 의견문에 인용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검찰이 공고문과 해당 가상화폐와 연관된 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검찰의 소장이 자금 세탁과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 등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 279개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최종 귀속됐습니다. 다만 이들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이번 의견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미 연방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 우드의 위반 자금 172만 2,723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 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 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개의 익명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2021년 11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드러난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같은 혐의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정부의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9일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Yes,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We continue to call on the PRC to abide by their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터너 특사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국 정부가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가 4월 26일 탈북민 약 60명을 강제 북송해 그들을 강제 실종과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 송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즈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울러 중국 정부가 2020년 초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한 주민 67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3년 10월 9일에 북한에 돌려보낸 500여 명, 2023년 9월 18일에 40여 명, 2023년 8월 29일에 80여 명, 2021년 7월에 북한 주민 50여 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은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탈북민들을 강제 복송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물망초, NK 감금 피해자 가족회 등 한국 내 10개 시민단체와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들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재중 탈북민 북송 중단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보장 그리고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고 이에 앞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물론 북핵 대표인 정박 대북 고위 관리도 류 사오밍 중국 측 북핵 대표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자극할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오히려 중국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위축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전후로 툼원과 훈춘, 단둥 등지에서 50명에서 60명의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중국 난닝과 네이멍구 등에서 탈북민 6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9일에도 탈북민 600여 명을 한꺼번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북중 간 탈북민 강제 송환 협조 체계가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와 사상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맞물린 조치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중국 내 AI 안면인식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이송 체계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더 체계화되고 이송하는 지점이나 어떤 이송 체계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북한과의 그 협조 체제 아래서 잘 이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영환 대표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건 신종 코로나 이전의 탈북민 송환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이한별 위원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감시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돼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의 위챗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사용 현황들을 감시하면서 중국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 당사자는 물론 탈북을 돕는 활동가 등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색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챗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 있을 때는 가만히 두다가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들도 잡으려고 또 중국 내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색출하려고 딱 움직일 때 잡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이른바 탈북 생태계도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한중 두 나라가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 의제로 양측이 협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슈화되지 않는 게 오히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부담이 덜하고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해법이거든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처형, 노예화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고 관련 피해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관련 피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회원국들과 협력해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9일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지난 3월 28일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종료했지만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모든 유엔 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모든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 및 기타 유엔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폭로하고 단절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비확산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에 나선 이후 줄곧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불법적인 제재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미국의 전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김성주 유엔 대사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전문가 그룹바를 조직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체 사멸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널 종료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패권주의 도구로 복무해온 불법 모략단체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일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a number of possibilities and I'm working very, very closely with Japan and Korea.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나머지 회원국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으로 임기를 조기에 마치게 된 일본의 스웨 수지 전 위원은 앞으로 북한 등의 제재 위반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웨 전 위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전문가 패널의 마지막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패널 종료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 조직이 창설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더 자세히 담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유대에서 20여 년간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다룬 뒤 2021년부터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수혜 전 의원을 함지하 기자가 한국어로 인터뷰했습니다.
임기를 약 2년 앞두고 활동을 중단하셨는데요. 이 조직이 해산되고 따라서 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안보리 위반 그 사례가 그 많은 가운데 그 이들을 그 조사하고 그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매우 그 유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 언급하기 전에는 제가 약간 패널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 패널은 그 지난 15년 동안 그 보고서를 통해 그 북한 체제 그 위반 방법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는 그 패널의 안보리 결의 그 위반 그 조사중 관련 국감이 단체 그 레타 소환을 보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요. 그 레타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일정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소환을 보내는 것 자체가 관련 국감이 단체에 대해 그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음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 러시아와 그 북한의 명백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그 세례를 보면서 그 일부 국가가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무기 그 이전과 그 위반 북한의 외화벌이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그 예상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지금 대북 제재 위반 그 사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매우 큽니다. 또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서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러시아는 일종의 저 북한에 좀 선물을 줘야 했고, 좀 그래서 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좀 중단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 아시다시피 그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서 발생한 제재 위반 그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북한 노동자들의 그 외화벌이, 그리고 북한 그 외교관들의 그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관련 그 컴포넌트, 그리고 그 기술 그 전달하는 활동 등을 그 보고했습니다만, 2023년 4월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그 철도로 이용한 무기 거래 정보를 기록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대를 사실 느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선박으로 이용한 더큰 규모의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서 북한 미사일 부품이 그 발견된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제 생각은 이런 사실이 아마 러시아가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 전문가들 패널과 함께 일하시는데 좀뭐 그런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러시아에서도 그 중국에서도 그 오신 그 패널 전문가들이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달성하는 거, 그 매우 크죠. 그거가 바로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주로 이 해외 노동자 문제와 그 재래식 무기를 좀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위반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 BOA는 최근 그 성업 중인 라오스의 북한 식당을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그또 중국의 북한 식당 또 70개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파이어 보고서에서는 그 산난스의 레스토랑 사례를 소개했지만 그 여전히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IT 기술자의 활동이나 신분증 위조 문제 그리고 많은 그 사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수출에 그 대해서도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된 북한산 미사일은 한두 발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사건이 많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은 한 대략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러면
그한28그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가 그 필요하겠죠.
또 지금 해외 노동자 규정 위반은 그 북한 해외 식당이나 뭐 건설 현장에서 주로 포착되는데요. 사실은 학교나 연구소에 있어서도 뭐 그것도 노동자 규정 위반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대학교는 북한과 이 추가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 오늘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카고 보고서에서 유럽의 사례를 그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국가가 그 신속하게 대응하며 북강 연구원을 그 추방했습니다. 리파트레이션 했습니다. 그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그 박사학위 그 취득한 후그 그대로 그 연구소에 남아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른 나라도 제재 위반, 제재 그 이행을 할 때는 참고할 그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뭐이 문제를 좀 해결할 의지 이런 걸좀 보였나요?
그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우리도 대답을 받았는데 더욱 자세하게 그 대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결은 안된 상태네요.
더 판례가 있으면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식 무기 부분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BOA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도 이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중동 지역에 이 북한 무기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 현장에서 가서 Voice of America 기자가 현장에 가서 그 매우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사례는 그 빈사의 일각에 불과하여 그 앞으로 그 패널로서도 수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그 러시아 제재 위반 사례에 좀 많이 가려지긴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제재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베냉에선 북한이 만든 동상이 제막하고 또 세네갈에선 이 만수대 창작자 소속 그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한 사실이 이 BOA 취재를 통해서도 드러났었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 제재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좀 생각하세요?
예, 저 그, 물론, 아프리카에도 그 패널의 조사에 협력 가능 국가들이 그 있지만, 북한과 그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많은 국가들이 그 북한의 도움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죠. 또한 그 가까이의 구체적인 사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국가에서도 외교 관계자가 일하고 있는데 그 북한의 외교 관계자를 그 고용하는 것은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런 그 지역에서 외교 관계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추방하기가 어렵겠죠. 그 매우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 수단을 그 제거함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좀그 나라들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조금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해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전문가 패널이 이미 활동을 하던 시기에도 이 대북 제재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뭐 이행이나 조치가 없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바로 안보리 기능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 나라가 반대하면 그 디지네이션 안 된다. 그런 콘센서스 베이스 믿었으면 안 된다. 그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이제 대한 조직 뭐 이제 다른 이제 특별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큰뭐 해법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안보리 기능에 대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리 패널 리코메네이션 있어도 아무리 한 나라가 리코메네이션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다안 된다.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을 그 철저히 체크하고 새로운 그 가능성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엔 그 해외 옵션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그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유엔 밖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 그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 우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재 그 이행에 그 적극적인 그 국가들이 공론으로 그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하고 그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바람을 치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 만든 보고서는 그 문제점을 더그 사색하게 지적할 수 있으며 그 관련 국가의 그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실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빼야 했던 내용도 그런 조직이 창설이 되면 다 포함시킬, 좀더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새로운 그 조직이 만든 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 되는지 그 진짜 궁금하네요.
미국 등 일부 나라는 지금 독자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 뭐 뉴질랜드,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제재를 발표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요. 안보리의 제재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그제 생각은 그 아무리 안보리 없어도 그 나라들이 같이 그 협력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며 효과가 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모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런 나라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들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냐, 그거 아마 문제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좀 대북 제재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 안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되어 희생자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그 사태가 바로 반드시 반지해야 할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대제를 검토하게 될 경우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만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혜, 수지 전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와 전문가 패널의 활동, 추후 창설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조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 부품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국 국민과 기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가 7일 VOA에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와 부품을 포함한 기타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런 노력에 있어 민간 부문은 물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펑휘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중국 국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며 어느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무기 감시 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은 7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사일 부품의 북한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품 중 일부가 중국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급망에 있는 모든 중개자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중국에 설립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분쟁군비연구소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이고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정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상업 위성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6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장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엔진 화염의 고열과 화학 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6일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고 없이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찍힌 위성 사진 분석 결과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4월 넷째 주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 연속 수직 엔진 시험 시설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엔진 시험을 했으며 다음 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이던 호주 헬기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국인 호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클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가 호주 캔버라에서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반도 서해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유엔 대북제재 작전을 수행 중이던 호주군 헬기에 접근해 섬광탄을 쏜 것과 관련해 이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리튼 블링컨 차관보는 우리는 모든 국가와 그들의 군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권리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엔 임무 및 작전 성격상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클리튼 블링컨 차관보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군대가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같은 권리를 보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하려면 이러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케이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동맹인 호주와의 강력한 연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그 같은 행동에 맞서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한 다수의 제재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집행되는 유일한 방법은 파트너 국가와 회원국들이 제재를 집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모습이고 국제사회의 통치 방식이며 국제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관여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련 제재를 이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클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를 하는 호주의 대북 제재 이행 작전 아르고스에 참여하던 호주군 헬기가 중국 전투기의 섬광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앤더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비전문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에 대해 각급에서 중국 정부에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ade very strong representations at every level. To China.
앨버니즈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가 다음 달 호주를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북 고위 관리가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핵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한일 대표들과는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고위관리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웃 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수사가 영내와 세계 안보에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박 고위관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중국 방문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블링컨 장관은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중국과의 열린 소통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고위관리는 이날 도쿄에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준일 한국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도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북한의 도발,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맞선 3국의 지속적인 결의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만든 다수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한일 북핵대표협의는 지난달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3자 전화협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며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지난 1월 서울 3자 회동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3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13일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말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외교 수장의 대면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평안도,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와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살펴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는 17도로 예상됩니다. 안주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16도입니다. 남포,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13도, 최고 17도. 신유주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20도. 중강,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9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는 1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13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20도. 사리원 최저 13도, 최고 18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11도, 최고는 21도. 장지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4도, 최고는 14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2도. 평강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는 18도. 청진, 흐리고 최저 9도, 최고 18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15도. 삼지연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6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물결은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1.5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리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군은 10일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으로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 미 해군 함정을 추적 퇴거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 남부전군은 이날 성명에서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할시함을 면밀히 감시하고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전군은 할시함의 움직임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항행패권과 군사화에 또 다른 강력한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할시함은 파라셀군도 인근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권리와 항행의 자유를 행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시함은 이 해역을 빠져나온 뒤 남중국해에서 항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양국 간의 이 같은 마찰은 미국과 필리핀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 해역에서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2024를 실시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내 해역을 포함해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판결에서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10일 우크라이나 제2도시 북동부 하르키우에 지상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7km가량 떨어진 보우찬스크에 러시아군이 유도폭탄과 포격을 가했다면서 이 지역에 증원군을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오전 5시경 장갑차들의 엄호하에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공격을 격퇴했지만 다양한 강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주자나 차프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이곳에 러시아군이 증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로 진격함에 따라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오데사 등지에서 전개되어 온 전쟁에 새 전선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납북자 가족단체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직접 고위급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도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일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던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와 1살 때 어머니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 등은 지난달 30일 미 정부 관리들을 만나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자국민 최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에 12명도 일본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 중 8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을 강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영상연설에서 미국의 관련 발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홀로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홀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손톱으로라도 싸우겠다며 하지만 우리는 손톱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그런 정신의 힘과 신의 도움으로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단행할 경우 방어용 무기를 제외한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어제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북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한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하마스 측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기에 앞서 중재국들이 마련한 휴전안에 찬성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휴전안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맞교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이스라엘과 휴전안 수정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